시편 12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1편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에 대한 계시를 보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교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네 주요 전거장, 즉 시편 2편, 8편, 16편, 22편부터 24편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편지들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관점들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2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고, 시편 8편은 성육신 되시고 관 쓰신 분, 온 땅에서 뛰어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시편 16편은 인생을 사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시편 16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음을 계시합니다. 시편 22편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할 그분의 형제들을 산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23편에서는 부활 안에서 그분은 다섯 단계의 누림을 통해 우리를 목양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시편 24편에 계시되었듯이 영광의 왕이 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완결되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앞에 네 전거장 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에 대하여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을 보여주는 시편들로 구성된 그룹인 시편 25편부터 41편까지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17편 시편들의 주된 핵심적인 요점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방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또 한면으로 그분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우주적인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주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주소를 안다면 우리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부터 41편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하시는 곳은 지난 시편들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에 계십니다. 시편에 계시는 율법을 강조하는 기자들과 기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성령으로 시작됨. 시편에 계시는 율법을 강조하는 기자들과 그 기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시작할 때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고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최고 최상의 누림은 입맞추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입맞추는 것을 즐깁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입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확실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은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관하여 누림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비록 이 말은 성경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삼일성이나 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을지라도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신성한 삼일이심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들은 유쾌한 칭호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아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시편 2편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누림은 시편 8편에서도 계속되는데 거기서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16편도 역시 누림으로 충만합니다.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관하여 선명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그분의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형제들이 교회임을 지적하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지만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입맞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섯 단계의 누림을 통해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의 길이며 세 번째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은 체험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장에서 주님을 누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평생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편의 모든 요점들은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대로 인도함.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시편 기자를 또 다른 누림의 상태,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의 거처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고 구하였던 한 가지 일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처를 가지신 사랑스러운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36편 또한 우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에 거주하심. 우주적인 하나님은 그분의 집, 즉 그분의 거처에 거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시며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한 단어,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도시요 주소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분의 주거지를 두셨으며 또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시온산에는 별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별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주거지 위에 또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별장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사람들은 별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별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속 머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별장을 갖기 위해 시온산에 있는 그분의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천사들을 떠나 인간들과 잠시 머물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장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가득했음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주님의 영광은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과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그의 별장이 준비됐을 때 그곳에 가기를 매우 기뻐합니다. 이 별장은 아마 그의 주거지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곳이 그에게는 더 좋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머물기 위해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심. 구약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주거지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그분의 별장은 둘 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거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장인 교회가 하나님의 확장인 성전, 즉 그분의 거처임. 그리스도는 확장되어 오셨고 확장된 그리스도는 확장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장인 교회는 하나님의 확장된 성전, 곧 그분의 거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단체적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으며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물론 교회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종종 나는 집회에 있을 때 집회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집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집회에 있지 않고 집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 느끼는 것과 집회 안에서 느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운전하고 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오면 집회에서 빛비춤을 받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완결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장막이 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 안에서 그들의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성전이 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임. 궁극적인 완결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장막이 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 안에서 그들의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성전이 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은 영원 미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2절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 안에서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이 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누림을 위한 공동 거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성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분의 거하고 누릴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고 누릴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의 누림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누림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의 누림을 보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강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 수정같이 맑은 강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해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은 우리의 누림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만나고 방문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요 교회인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새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자의 초기 체험. 시편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누리는 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초기 체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경배함. 시편 5편 7절에서 기자는 하나님께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밖에서의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러고 나서 기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특권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아래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거처인 이곳에 내가 있다니 이 어떠한 사랑이며 인자이며 은혜인가요? 라고 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심을 인식함. 시편 11편 4절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금을 깨끗이 하고 정련하기 위해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인류의 고난과 시험은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은 그분의 눈꺼풀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응시할 때 우리는 눈꺼풀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응시하심은 인생을 시험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을 감사함. 시편 18편 6절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주거지인지 혹은 땅에 있는 그분의 별장인 시온산에 있는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지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초기에 초보적인 누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부터 힘을 주시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렸으며 그리하여 그의 체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힘을 주시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시온에 있는 성전, 즉 그분의 별장에 머무실 때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성소에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짐.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누린 자인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상당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 두 번 질문했습니다. 그의 관념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처럼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자의 진보된 체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자의 진보된 체험에 왔습니다. 우리는 혼례방에서의 누림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중국식 혼례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 혼례방이 꾸며지고 마련되는데 이것은 그 방을 아주 즐거운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방도 신부가 없다면 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혼례방의 누림은 반드시 신부에 대한 누림과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누림은 반드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집에 거함. 시편 23편 6절에서 기자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섯 단계의 누림을 통해서 그분의 양부리인 교회를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결국 양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립니다. 6절에서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는 시대인 왕국 시대와 영원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함. 시편 26편 8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출현하기 위해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출현하기 위해 장막과 성전에 거하려고 즉 그곳에 머물려고 강림했습니다. 기자는 그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에게 출현하기 위해 머물러 있는 곳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여, 당신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오늘날 당신의 영광이 출현하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기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시편 84편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사랑의 표현을 기초로 한 찬송이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추구함.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사랑스러움, 즐거움, 기쁨을 앙망함.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히브리어는 사랑스러움, 즐거움, 기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유쾌한 기분을 갖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영광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 위해 짧은 기도들과 함께 수차례의 셀라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 물음. 기자는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과 점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감추심. 시편 27편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의 초막에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를 숨기심. 기자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를 숨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춤과 숨음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난과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막에 비밀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볼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잡으려 할 때 누구도 우리를 발견할 수 없는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감추이는 것은 재난의 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숨는 것은 우리를 노리는 사람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은신처이며 숨는 곳입니다. 나는 수년에 걸쳐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신처에 감추어졌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 따르면 나는 적어도 세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감추셨고 또한 나를 노린 자로부터 나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고 그의 머리를 드심.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그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고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머리를 떨구고 삽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걸을 때에도 우리는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걷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세우고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어서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 땅을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 영광입니다. 시편 24편 7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문들은 열방의 성들의 문이며 또 다른 문들은 사람들의 집 문입니다. 우리 왕이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머리를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머리가 들리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림. 시편 27편 6절은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감추는 초막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를 숨겨주는 은밀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워지고 머리를 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노리는 것입니다. 가장 깊숙한 성소를 향하여 그의 손을 듬. 시편 28편 2절에서 기자는 가장 깊숙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함. 기자는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됨.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계시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전에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맛보고 알게 되는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에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집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집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풍성을 누림. 시편 36편 7절부터 9절까지는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 풍성을 누림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함.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심 아래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였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후 1938년에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하루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출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5년 후인 1943년에 그들은 다시 나를 체포하여 30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 즉 풍족함, 풍성함으로 적셔짐. 시편 36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으로 적셔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진 것, 즉 하나님의 풍성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60년 이상 이 집에서 많은 풍성을 누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심. 시편 36편 8절은 또한 우리가 한 종류의 복락만이 아닌 하나님의 많은 복락들의 강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강이 있습니다. 성경 끝부분은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성 전체를 통과해 흐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공유함.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공유합니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복락의 강과 생명의 원천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36편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생명강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광명 중에 광명을 봄. 시편 36편 9절 하반절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생명의 빛을 누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매우 강조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임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등이시며 하나님은 등 안에 빛이십니다. 빛을 담은 등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3일 하나님이 빛이실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고대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인간적이고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가 아닌 영의 계시에 따라 시편 36편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기이합니다. 시편 36편은 우리가 적셔질 수 있는 풍성함과 마실 수 있는 생명강과 참여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우리의 삶과 행로를 위한 생명의 빛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며 교회이며 새 예루살렘인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새 인격, 즉 그리스도,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 단체적인 사람인 새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적셔주는 살진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생명강으로, 우리를 먹이는 생명나무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생명의 빛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